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3일 어제 오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참은 한미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앞서 한국 정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이후 나왔습니다. 북한은 앞선 21일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미국과 한국, 유엔 등은 북한이 21일 감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발사는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편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22일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성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성이 정상 작동하는지는 유관기관 및 미한 공조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22일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지난 9월 뉴델리 대면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안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은 주로 가자지구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논의됐습니다.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 몇 개월간 새로운 도전 과제가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아시아 지역 불안과 불안정한 상황은 모두에게 우려 사안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간인의 죽음은 어디서나 비난받을 만하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때 도달하고 중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런 발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의 교전 중단에 합의한 이후 나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언급하며 이 비극을 멈출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G20 화상회의 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종결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면 전쟁은 끝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2일 나흘간의 교전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양측 간 분쟁은 이로써 46일 만에 처음으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협상은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150명의 팔레스타인인들과 하마스가 억류한 약 240명의 인질 중 50명을 석방하는 맞교환 방식의 양측의 합의함으로써 타결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합의된 나흘의 기간 동안 인질 중 50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가 추가로 10명의 인질들을 석방할 때마다 교전 중단이 하루씩 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기간 가자지구 전역에서 누구도 공격하거나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인도주의 및 의료물자와 연료가 가자지구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오늘 협상을 통해 미국인 인질들을 추가로 본국으로 데려와야 하며 이들이 모두 풀려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무스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양측의 합의를 환영하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목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동맹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종결시켰습니다. 유엔,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도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립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11도, 최고기온 영하 5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의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 서해도 앞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동맹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평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21일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우주발사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신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전과 동맹인 한국, 일본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약 3시간 뒤인 22일 새벽 보도를 통해 신형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돼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정찰위성을 분석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궤도 진입 성공 발표와 관련한 질의에 그러한 평가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미국 정부 내부에서 여전히 분석을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I cannot confirm that assessment. It is still something that's ongoing insid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 can say that we condemn the DPRK's.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우주 발사체가 포함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launch utiliz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hich includes space launch vehicles. It violates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아울러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려하겠느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 공식적인 평가가 내려지기 전에는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 일본 등과 협의하며 북한이 쏜 발사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성공 여부는 여전히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aware of the DPRK's launch of a space launch vehicle and are consulting with ROC and Japan as well as other regional allies.
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한국, 일본은 물론 그 밖에 다른 영내 동맹, 파트너와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가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도 우주 발사체로 알고 있다는 것 외에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지 또 이에 대응해 미국이 추가 자산을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발사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추측하지 않겠다며 이것은 우리가 영내 파트너와 한국, 일본 등과 계속 협력해 평가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m not going to speculate because we don't also know if it was successful. So again, this is something that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이어 우리는 이것이 영내 불안정을 조장하는 또 다른 사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일본에 대한 매우 확고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한다고 싱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북한의 군사적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추측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전에도 밝힌 것처럼 이러한 발사는 불안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We've said that before from the podium. These launches again are destabilizing. They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 데 대해선 그것은 양국 간 합의라며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시시켰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1일 밤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발사 후 705초 만인 오후 10시 54분 13초에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의 발표는 정찰위성 발사로부터 약 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올해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 세 번째 발사 만에 정찰위성을 우주 궤도를 향해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 궤도에 올린 만리경 1호는 첫 군사 정찰위성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며 공화국 무력의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당 제8차 대외 결정을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허택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미한일은 북한 위성발사 성공 여부에 대한 공동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은 서둘러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으며 한미,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여러 식별된 상황을 공유, 분석해 판단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는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해도 지상 기지국과 신호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상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발신 등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설사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하더라도 초기 운영을 통해 태양 전지판을 전개해 배터리 충전을 해야 하고 위성을 평양의 지상 관제소로 지향하여 통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리경 1호의 정찰 위성으로서의 효용성 검증도 필요합니다. 장 센터장은 탑재체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이 기간에 실제 영상 촬영을 시험적으로 수행하고 영상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영상을 성공적으로 촬영한다 해도 기술 수준 노출을 우려해 이를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군이 올해 5월 북한의 1차 발사 때 인양된 낙하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정찰 위성에 장착된 카메라의 해상도는 3m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정찰 위성의 기준인 해상도 1m 이상의 이른바 서브미터급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장 센터장은 그러나 해상도 3m 수준이라고 군사적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m, 3m, 5m 수준이라 그래도 1m라는 얘기 크기가 가로세로 1m를 식별하는 정도니까 남한의 군의 각 시설들, 그다음에 일본의 미군 기지들 어떤 장비가 있고 큰 장비들은 보이글랑 비해서 오면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이 저런 거를 다 띄우면 무슨 군사적 시설이 있다는 걸 파악이 가능한 거죠.
이와 함께 북한이 위성 발사 협력을 약속한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아 위성체 핵심 부품을 들여와 성능을 개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발사체 기술은 이미 두 차례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릴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발사체보다는 광학 센서를 제공받는 등의 위성체 관련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추가 위성 발사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내 수개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당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정찰 위성 발사의 세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효력 정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효력 정지된 조항은 군사 분계선 주변 일정 구역에서 비행을 금지한 것으로 그동안 북한보다 우월한 공중 정찰 자산을 보유한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택은 국방 정책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 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0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효력 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정찰위성 발사 자체가 9.19 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합의 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그동안 북한이 저질러온 다수의 합의 위반 행위를 감안한 한국 정부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찰 분야에 관해서는 이 전략적 인내에 지금 한계가 왔거든요. 왜냐하면 하마스 사태로 정찰 능력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드러난 상황이고 이미 예고도 했고 또 북한이 또 수없이 어겨왔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여지고요.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남북한 간 많은 합의들이 있었고 대부분 사문화됐지만 공식 파기 선언은 없었다며 한국 정부가 합의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 향후 합의 복원의 여지를 열어둔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에 해당 조치를 통보하는 방법과 관련해 남북한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가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국제규범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북한과 한국의 발사체 발사를 각각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BOA의 질의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미사일 시험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중요한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을 사용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 5항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고, 이후 추가 대북결의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제재 대상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한국의 군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거론하며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은 북한이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하고 3차 발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파르하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또 다른 군사위성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21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언론 보도를 보았고 이용 가능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실행가능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인공위성 목적이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일본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이와 관련해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힌 뒤 향후 미국, 한국 등 관계국과 공조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당초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빨리 기습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의 나타샤 브라운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이와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언급할 것은 없다면서도 다음 주에 국제해사기구 총회가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나 결과, 결정사항이 있으면 통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OA는 또한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된 기술 자문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러시아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21일 밤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지난 2차 실패 후 89일 만입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발사 후 3시간 만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023년 11월 21일 21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시는 이어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인정해 4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벌금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인이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불법 가상화폐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의 제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과 금융범죄 단속반에 각각 9억 6,800만 달러와 34억 달러씩 총 43억 6,8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낸스가 테러리스트와 랜섬웨어 공격자, 자금 세탁업자, 기타 범죄자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방지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사용자가 이란과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과 같은 제재 대상국 출신 사용자와 가상화폐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사실도 이번 합의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바이낸스의 벌금 합의 문건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인과 북한 내 개인 간에 43,745달러어치의 가상화폐 거래를 80건 성사시켰습니다. 문건은 특히 이 같은 거래가 대북 제재 관련 내용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연방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과거 북한과 이란이 랜섬웨어 유포를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바이낸스를 통해 거래했다는 점도 바이낸스의 주요 대북 제재 위반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해커들은 이를 통해 정보기술 시스템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암호화한 후 정보 해독이나 시스템 데이터 접근의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과거 북한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제재 대상국 출신 사용자와 미국인의 거래를 막기 위해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했지만 미국인 사용자의 기존 웹사이트 접근을 막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인이 가상사설 네트워크 VPN을 이용해 기존 웹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이를 막지 않았으며 거래 규모가 큰 미국인의 경우 오히려 기존 웹사이트 사용을 장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전체 가상화폐 거래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중국 화교 출신의 캐나다 국적자 자오창펑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자오창펑은 이날 재무부 등과 합의한 직후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직을 사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 경제 권한법과 대북 제재법,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인 등과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 간 직접적인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기업은 미 법무부의 형사 기소와 재무부의 민사상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바이낸스는 이를 유예받는 것을 조건으로 4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위반해 미국 정부의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약 6억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3월에는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3만 2,500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카드가 북한과 이란, 쿠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소 2만 7,720개의 선불카드를 전송한 혐의를 인정해 11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밖에 호주의 물류기업 톨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해외자산통제실과 613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뱅크는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2021년 12월 11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에는 미국 애틀란타의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50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회의 올해 회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한반도 안건은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회의 올해 입법 조치는 별도의 법안 보다는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이번 주 추수감사절 주간 휴회를 마치고 오는 28일 개회합니다. 여 연말회가 12월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남은 의회 공식적인 활동일수는 단 12일입니다. 새 회기연도 지출법안과 국방수권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올해 의회에선 하원 의장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 내부 정치 문제로 인해 대부분 안건의 처리 속도가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내년 대선까지 앞도 의회 내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 공세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도 대부분 처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미 의회에서 21일 현재까지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7건입니다.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안건은 상원의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결의와 베트남 전 참전 미국 내 한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인 용맹법 등 두 건입니다. 올해 한반도 안건 처리 실적이 현재까지 약 12%에 불과한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진전됐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의회에선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14건이 발의됐고 이 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안건은 단 한 건이었습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상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상하원 결의안, 북러 무기거래에 연루된 개인 및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 등 총 15건입니다. 모두 소관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연내 의결이 특히 시급한 안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해선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이 외교위 계류 법안과 결의안 표결을 보류시키고 있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포함한 외교위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에선 의원 단 한 명이라도 표결 보류를 요청하면 이를 우회하는 특별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해당 안건을 투표에 붙일 수 없습니다. 폴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원인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 문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교위 안건들을 보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영킴 공화당 의원은 최근 법안에 대한 하원 외교위 표결 시점을 묻는 VOA의 질문에 바로 표결에 올려지길 희망하지만 현재로선 정확히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되도록 필요한 서명과 공동 발의자들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ll, we hope that we can mark it up right away, but I at this point I'm not private to telling you exactly when.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 법안의 의회 통과는 올해도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대표 발의한 입법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통과의 첫 관문인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영킴 위원장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선결되기 전까지 종전선언이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대표 발의한 한국전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의 경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이 21일 현재 35명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외교위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회의 올해 입법 조치는 한반도를 특정한 법안과 결의안보단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책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의회가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추수감사절 휴회기가 끝나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율협상을 본격 개시할 예정입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미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조건과 경과에 대한 의회 보고조항이, 하원의 법안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문구는 상원과 하원의 법안에 공통으로 포함됐습니다.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제외하곤 대부분 초당적 안건들이지만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의회 내 현 정치 지형 때문입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각각 근소한 차이로 양분돼 지출 법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등 다른 시급한 안건 처리조차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애통 렌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VOA에 상하원 내 당파성과 내분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근소한 표차이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Part of the problem is that because of the partisanship and the infighting and the very narrow
이어 북한에 대한 의회 내 관심과 우려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여전히 매우 높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 안건 처리가 힘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 군사령부의 캐나다 출신 새 사령부사령관이 내달 중순 취임한다고 캐나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캐나다의 지속적인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21일 VOA에 데릭 맥콜리 육군 중장이 12월 14일 유엔군 사령부의 새 부사령관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맥콜리 중장이 13명의 캐나다 파견대를 비롯해 12개국 군 장병들을 지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맥콜리 중장은 2021년부터 부사령관직을 맡아온 영국 육군 앤드루 해리슨 중장의 뒤를 이을 것이라며 이 취임식은 12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이번 임명은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역내 파트너들과 관여하겠다는 캐나다의 지속적인 공약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우리나라 안보와 번영의 중심이라고 믿으며 역내에서 자유, 개방성,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엔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유엔사는 한국 전 정전협정을 집행하고 합법화하는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들의 국제연합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유엔의 지침에 따른 집단 안보 노력의 가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가치를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초기 전력 제공국 중 하나로 유엔사에 대한 지원을 철회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캐나다 장성이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201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이 미군 출신이 아닌 장성으로는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부임했습니다. 이어 호주 해군 중장인 스튜어트 메이어 부사령관과 영국 출신의 앤드루 해리슨 부사령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미한 연합군 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한 것은 진실에 대한 김정은 남매의 두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와 탈북민들이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지난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한 데 대한 비유의 논평 요청에 당시 미국 외교관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 김 대사에 이어 발언권을 행사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카라 아이리치 경제사회 문제 담당관의 말을 공유했습니다. 아이리치 자문가는 이날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로부터의 자유를 찾는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that North Korean escapees seeking freedom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re being forced.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매튜 밀러 대변인이 발표했던 성명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학대에 시달리고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탈북민과 인권단체의 용기를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김성 대사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컨센서스로 채택하기 전 발언을 통해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As it is drawn up with testimonies fabricated by human scum who committed crimes in their homeland and defected living.
김 대사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적한 인권 침해는 인민 대중제일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모든 인민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진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에 관한 책 The Sisters를 펴낸 미국 터프트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VOA의 관련 보도를 링크하며 전 세계에 거짓말하고 독재국가의 터무니없는 거짓을 맹렬히 선전해야 하는 건 참으로 가련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성 대사는 가족과 함께 탈북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과감하게 국가적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7일 VOA에 김성 북한 대사와 북한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대변한다면 유엔 총회에 보고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엠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김 대사는 그러는 대신 분노와 미개한 담론을 쏟아내며 협박과 무력만이 북한 정권의 유일한 대응이란 걸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엠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유엔과의 협력과 인권 개선을 거부하는 건 북한 지도자와 대표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될 날을 앞당길 것이란 점을 김성 대사는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김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는 21일 영국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에 초대된 박지연 씨는 17일 VOA에 인간 쓰레기 주장은 탈북민들에 대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리 들으면 같이 막 짜증을 냈거든요. 우리가 뭐 인간 쓰레기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권활동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결국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막말을 막 목소리를 높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지 않아요. 두려운 것이 없고 그 반대가 된 거지. 옛날에는 북한에서 살 때 북한 정권이 두려워서 할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거지 않아요. 저희는 두려운 것이 없거든요. 북한 정권이 오히려 저희한테 두려워서 지금.
박 씨는 자신의 X에 VOA 보도를 링크하며 독일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저명한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가 한 명언을 올렸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전체주의는 동정심과 관계 없이 모든 인류의 인재를 지능과 창의성이 부족한 얼간이와 바보로 대체하고 충성심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온 탈북자들에 의해서 이제 북한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고 또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 의해서 성공을 받으면서 또 다른 삶을 살지 않아요.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탈북자들이 아마 북한 정부에는 진짜 눈에 든 가시일 거예요. 진짜 우리를 막 소멸하고 싶은 그래서 맨날 그 인간 쓰레기 이 한마디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이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김정은과 김여정이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and 김여정 fear the truth. North Korean escapees tell the truth.
스칼라트 총장은 탈북민들은 진실을 말한다며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고 탈북민들이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인을 모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탈북민이 범죄자란 주장에 대해선 북한 정권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범죄화한다며 성경 반입, 외부에서 정보를 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을 모두 범죄 행위로 오는 22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촌인 글로스터 공작 부부가 런던 시장과 공동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초청 공식 만찬에 초청된 북한 꽃제비 출신의 티모시 조 씨는 김성 대사도 평양의 명령에 복종해 앵무새처럼 읊조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롯이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북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가 되고 싶은데 그만한 태도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이라는 그 무대 안에서 그런 막말을 해가면서 진짜 정상 국가가 되고 싶다면요. 품격을 갖추고 그 자질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VA 뉴스 김영곤입니다.
실시간과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를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종일 구름 많이 끼고 평양과 양덕은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 최저 3도에서 6도, 신의주 0도에서 3도가 되겠습니다. 황해 남북도 구름 많은 가운데 신계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고 개성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용양은 밤한때 비나 눈이 내립니다. 개성 6도에서 12도, 사리원 5도에서 8도, 자강도 흐린 가운데 강계이천 지역은 새벽과 늦은 밤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강 영하 4도에서 3도, 강계 영하 1도에서 5도가 되겠고 강원도 흐린 가운데 장전, 평강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립니다. 원산, 장전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원산은 9도에서 13도, 평강은 6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항흥 종일 맑고 심포, 청진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장진, 선봉은 가끔 한때 비가 내리고 김책은 늦은 밤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5도에서 13도, 청진은 5도에서 11도, 양강도 구름 많은 가운데 해산, 삼지연, 새벽까지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산 영하 2도에서 0도, 삼지연 영하 8도에서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 2에서 2m를 올리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흐리고 오후에는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는 3m를 올리겠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합병한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에서 이것이 정상이라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지방선거와 지역선거를 치렀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특별정치 담당 미국 대표는 크렘린궁은 이번 가짜 선거가 점령지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력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선전용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a new tactic. These so-called elections in Russian-occupied territories of Ukraine are taking place nearly one year.
우드 대사는 이것은 새로운 전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점령지 우크라이나에서 이른바 선거는 크렘린이 엉터리 국민 투표를 실시한 지 거의 1년 만에 실시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케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스크 주를 합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다고 주장한 지 9년 만에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상황을 보면 집집마다 군인을 대동한 사람들이 돌아다녔으며 군인들은 투표소를 지킨다며 유권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지역에 러시아 승인을 받은 입법부가 재선을 앞두고 있어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들 중 상당수는 익숙했지만 상당수의 후보들은 최근에야 러시아 지방 출신이어서 대부분 생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모스크바에서 미리 결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드 대사는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선거가 완전한 사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일부 러시아 정부 내 사람들은 점령 지역에서의 선거에 대한 정당성과 투표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sham elections in no way represent a legitimate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people of Ukraine.
우드 대사는 이런 가짜 선거들은 거의 19개월 동안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바꾸려는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용감하게 싸워온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합법적인 의사 표현을 결코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 선거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들의 영토에서 러시아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점령지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러시아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거나 러시아에 의한 합병 시도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몹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소위 국제 참관인 역할을 하는 것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가짜 선거를 지지하는 모든 개인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20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3일, 어제 오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참은 한미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앞서 한국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이후 나왔습니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미국과 한국, 유엔 등은 북한이 21일 감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발사는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편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22일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성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성이 정상 작동하는지는 유관기관 및 미한 공조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20일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지난 9월 뉴델리 대면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합의안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은 주로 가자지구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논의됐습니다.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 몇 개월간 새로운 도전 과제가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아시아 지역 불안과 불안정한 상황은 모두에게 우려 사안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간인의 죽음은 어디서나 비난받을 만하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때 도달하고 중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모디 총리는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런 발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의 교전 중단에 합의한 이후 나왔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언급하며 이 비극을 멈출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G20 화상회의 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종결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면 전쟁은 끝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관계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바체슬라프 블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과의 면담에서 중국은 영원한 선린 우호와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공동의 노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과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확고한 법률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두마와 중국 전인대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3시간가량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강력한 유대를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해군과 공군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 중이라고 미 해군 7함대가 22일 밝혔습니다. 두 나라 군이 22일 시작한 이번 합동 순찰에는 미국에서 7함대 소속 가브리엘 지포드 연안 전투함과 포세이돈 해상 초계 정찰기 등이 필리핀에서는 공군 전투기 2대와 슈퍼 투카노 경공격기 1대, 해군 함정 3척이 참여 중이라고 7함대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공군은 중국이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타이완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필리핀 최북단 바탄의 수주 인근에서 21일 필리핀 공군 전투기가 순찰 임무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해양협력 활동은 양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해상 영역에서의 연합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2일 나흘간의 교전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양측 간 분쟁은 이로써 46일 만에 처음으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